우리 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렇게 묵상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하면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약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매일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밥만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죠. 왓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명제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how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What이라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묵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혹 눈으로 읽는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 없으시죠? 썰렁한 개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냥 읽고 그냥 묵상하고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성경 해석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바르게 묵상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억지로 잘못 풀어서 읽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성경 읽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정말로 열심히 읽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단일 거예요.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읽지 않아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은 반드시 필요해요.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별히 성경 신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성경을 읽고 아무렇게나 묵상할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원리, 그 프린시플에 따라서 성경을 읽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좋은 학교고 그리고 참 좋은 우리 성경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제프리 와이마라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신학학 교수님이시고 고린도 전서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노트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면, 말씀을 맡은 자는 1차적으로 설교자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라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사랑방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바르게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그 말씀을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가짜 뉴스, 거짓된 소식, 거짓된 복음이 횡행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터넷 보고 그냥 혹해서 빠져들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참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물론 목사님께 물어봐도 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와이마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성경 해석의 원리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큐티하실 때 성경을 보실 때 적용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원리인데요, 성경 해석의 원리 첫 번째는 The Holy Spirit Principle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성령의 원리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적인 활동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성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성경 저자를 감동시켰던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The Grammatical Principle이에요. 문법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Written document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글로 쓰여졌다는 말은 그 글에 일정한 문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문법 하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므로 문법, 구문론 등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과 원칙에 의해서 인과 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상상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 원리에 따라서 꼼꼼하게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The Literary Principle입니다. 문학적 원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각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령 시편을 읽을 때와 시를 읽을 때와 역사서를 읽을 때는 다른 읽기,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를 나레이티브처럼 읽을 수는 없잖아요. 나레이티브를 시처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각 장르에 맞게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와 묵시록을 읽을 때는 다른 읽기,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자신의 글을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literary perspective, 문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the historical principle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원리입니다. 성경 각본은 매우 구체적인 역사의 한 시점에서 써졌습니다. 기원전 1500년, 기원전 1년 이렇게 각 시점에서 역사의 어떤 정황 가운데 써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대의 역사나 언어나 지리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The Theological Principle. 이것은 신학적 원리입니다. 성경 66권은 각각이 다른 시대에 다른 저자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써여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프라이머리 올스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성경의 저자가 썼지만 우리는 그 원저자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한 분 저자가 쓴 것임을 기억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통일성을 가지고 유니티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의 진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progressive revelation이에요. 계시의 진전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주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말씀을 계시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하지만 신약에서는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진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읽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구약을 신약의 빛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적 원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에 가리키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구약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 구약을 엉뚱하게 해석해요. 여러분 주이시들이 주이시 바이블을 다 외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는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말해요. 크리스토 센트릭 바이블 리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다섯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 묵상이 너무 어려운가요? 목사님이나 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평신도인 내 수준에서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항상 조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블 리딩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수고를 하셔야 돼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아시고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경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값진 성경 묵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에 근거해서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원리, The Theological Principle, 그러니까 신학적 원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적 원리에 의해서 해석할 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어서 오늘 본론을 조금 요약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말씀과 서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 서로 연결이 돼요. 서로 커넥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계시의 진전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33장과 오늘 말씀의 연결고리가 뭘까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건이란 단어입니다. 이 수건이란 단어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수건이란 단어는 더 정확한 번역은 너울이나 베일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수건이란 것은 주로 얼굴이나 몸을 닦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수건은 얼굴을 가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너울이나 베일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수건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수건이란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닦는 용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는 면사포 베일로 이해하시고 수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근데 왜 수건을 썼을까요? 그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하나님과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때문인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쓴 거예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써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막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의 빛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내용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만연체 문장이라서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 뜻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끊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 같이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모세가 했던 행동, 수건을 얼굴에 쓴 행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장차 없어질 것은 일시적인 것을 의미해요. 영원한 것이 아닌 이터널한 것이 아닌 템포러리한 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가 일시적인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하자면 모세 자신이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자면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이 일시적인 거예요. 이 일시적인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는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라고 고린도후서는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집어서 말하자면 여기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결국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일시적인 율법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 이터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사도 바울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이란 매체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구약의 모세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이제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수건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을 썼다라고 재해석하면서 오늘 본문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용한 수건이 긍정적인 의미였죠. 일시적인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했다면 오늘 본문의 수건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이 수건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수건을 쓰고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이시 바이블을 읽는데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건이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율법이나 전통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전통에 매여서 거기에 가리워져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고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가 성경을 읽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14절 중반부가 그 내용인데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주이시 바이블을 읽는데 수건에 가리워져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빛, 메시아의 빛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14절 말미에 나오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수건을 아직도 쓰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수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손가락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달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리딩을 했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5절이 바로 그 의미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습니다. 아주 아주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이블 리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건이라는 율법과 전통에 그들의 마음이 덮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 중에 하나가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구약을 신약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Theological principle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집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과 전통이라는 수건이 벗겨지면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틀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달리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메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구약시대 내내 그랬죠. 율법에 맞지 않게 이방인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 땅을 그냥 쭉 그냥 오면 이게 지름길인데 삥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땅이 더럽다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개처럼 무시했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완고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찌들려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틀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철폐가 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동등해요. 보편적 진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유대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민족 종교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종과 성과 계급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전통의 수건을 벗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주의 영이 역사하고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18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로서 자유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율법과 전통의 굴레를 벗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과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함께 자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본문의 키는 이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의 굴레, 수건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는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과 전통의 수건에 가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신약의 빛 가운데 구약을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은 율법과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빛 아래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뭐죠? 구약 성경은 결국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제사제도나 어떤 정결법이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쓴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세요? 이 성경이 나에게 나를 얽매는 어떤 룰이나 속박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어떤 여러분 속에 갇혀있는 어떤 수건이 있으세요?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전통이라는 수건을 덮어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나만의 이데올로기나 나만의 생각을 덮어 쓴 수건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것은 옳은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경 읽기가 가능합니다. 성경은 룰이 아닙니다. 성경은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블 리딩, 크리스토 센트릭 바이블 리딩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딱딱한 규율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편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했듯이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